제 151장 헌신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 시간 1940년 12월 15일 주일 오전. 장소 미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기도. 주여, 과거의 당신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이로써 당신도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편없으며 더럽고 공허하고 약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긍휼을 앙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듭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점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종점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이 길에서 행하고 전진하도록 놓여졌습니다. 요 며칠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여기고 기술이 좋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이렇게 값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극히 귀중한 일이며 아주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더욱 큰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를 묻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한가의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째, 헌신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강하게 한마디 한다면 당신이 만약 나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을 말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만약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제물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이 동시에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엇이 산 제사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산 제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또한 불태워져서 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것에 있지 않고 그가 산 재물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영혼이 제단 위에서 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성결하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섬김 역시 제단 위의 섬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말, 일, 열심, 기적, 은사, 심지어는 눈물에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가 사람에게서 한 역사가 얼마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 곧 당신의 천연적인 척추를 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말은 내가 아주 여러 번 들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들었던 횟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에게 하나님에 의해 당신의 척추가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나는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자신의 무용함, 실패를 인정하고 혈기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주님에 의해 처리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잘 처리받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날마다 조심하고 근신하며 또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겸손까지도 보기에 대단히 역겨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 재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의 털을 조금 뽑고 가죽을 조금 벗겨내고 자잘하게 한번 처리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웃으로 하여금 소가 우는 것을 듣게 할 뿐 실제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죽이고 불살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처리는 결코 자질구레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엽적인 것을 처리하여 성질을 약간 처리하고 교만을 약간 처리하고 이것을 처리하고 저것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척추가 끊어진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온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코 몇 번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의 완전한 제물을 드리고 사람 전체를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면 그것은 외면적이고 가장된 것이고 영적인 가장에 불과한 것이며 안에는 영적인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이 무용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욱 자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보다 더욱 교만한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처리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당신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 처리받되 어설프게 처리를 받으므로 전보다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처리를 받아본 사람은 당신이 그를 교만하게 해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들여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역보다 더 좋은 사역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제물이 되고 죽임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는 본래 무거운 짐을 지고 밭을 갈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여져서 제물이 될 때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모두 그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일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제사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몸에 가진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십자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주님의 생활은 십자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30세 이전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분의 공개적인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일의 기점이며 십자가 이전의 것은 모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만약 아직 골고다가 없다면 그의 생활과 일과 영적인 추구와 진보는 행위이며 사물입니다. 오직 제단을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제물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한 번은 기본적인 타격을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명사를 사용해서 말해도 되지만 당신에게는 한 번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자매는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만약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나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쳐서 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귀찮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 이상은 소극적인 한 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2절의 생각은 헬라어 글자가 누스입니다. 1절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밖에 몸이 제사로 드려질 때 곧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절에는 소극적인 한마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세상의 조직, 세상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이 꼭 세상의 외적인 사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을 밖에 가둘 수 있지만 세상의 영은 그래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연연해 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헌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과 생활은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양을 따른 것이며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이고 저 사람은 아주 고명하고 상업적인 머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때는 또한 우리의 각양각색의 세상에 속한 두뇌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인도가 그들의 머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머리, 상업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당신의 온 존재를 만질 때 십자가는 또한 동시에 당신의 머리를 처리할 것입니다. 오직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곧 이 세상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 자신 편에 있는 것이고 변화는 주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형식과 자신의 형식으로부터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죄의 일에서 뿐 아니라 기타의 모든 생활과 영에 속한 생명의 일에 있어서도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됨 안에서 당신은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재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사람이라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천연적인 것인가를 분별하여 사람으로 육체와 세속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헌신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박탈과 치심만이 사람에게 무엇이 천연적인 생명이고 무엇이 십자가의 효력이고 무엇이 육체, 정욕, 세상과 사람의 두뇌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그에게 방법을 가르치거나 그를 권면하는 것이 모두 소용없습니다. 비록 그가 알기를 좋아하더라도 만약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십자가가 그의 안에서 역사할 때 자연히 이 사람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 변화될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은 후에야 영적인 생명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비평은 쉬운 것이지만 영적인 일을 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회방은 쉬운 것이지만 단정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별과 비평은 다릅니다. 사람이 빛을 보면 분별할 수 있고 비평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가령 믿는 이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지만 오직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온전한 것으로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기뻐할 만한 것이며 여기에 원망이 없으며 또한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발버둥, 혼잡, 비평, 불안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만약 여전히 비평,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의 방법이 높고 길도 높다고 느낀다면 그가 아직 빛을 얻지 못했고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또한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방면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큰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방면의 사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주여, 위에서 말한 것이 입속에서 나온 말일 뿐 아니라 더욱 심중에서 말해낸 마음의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다만 하나씩 하나씩 번거롭게 처리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본적인 처리를 주사 우리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당신의 긍휼하심과 빛비춤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듭니다. 아멘.